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올해는 요한복음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 말씀 우리 박형 목사님이 전해주셨고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죠.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 그 카드 앞장에 큼지막하게 프린트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 peace, 오늘도 많이 불렀어요. joy, 뭐 기쁨, 평강,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떠오르고 크리스마스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크리스마스를 대표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가 있어요. 설교 시리즈 타이틀입니다. incarnation. 여러분, incarnation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가 되죠? 성육신, 성육신.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또 성경 어디에 나오죠?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요한은 지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New creation,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새 창조의 역사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것을 요한이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첫 글로 올리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개별적인 것이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굴까요?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답니다. 그게 성육신이고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 그 사람의 IQ가 아무리 높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He is almighty, he is all-knowing, and he is all-present.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기를 만드셨을까요? 성인을 만드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성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대화를 하시고 아담한테 일을 시키시고 에덴을 경작시키시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자의 몸속에, 처녀의 몸속에 잉태되셨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그 생명은 하나님이셨어요. 9개월 동안 임신의 과정을 지나시고 말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어요. 탯줄을 끊으셨고요. 강보에 쌓이셨고요. 그 위에 누이시고 응애 우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말입니다.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모든 것이 의존해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That's what happened. That's what happened.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성육신인 거죠. 요한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The word became flesh.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How do you explain that?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한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그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믿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육신이 왜 굿뉴스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through the incarnation of Christ we see the glor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 영광을 누가 봤어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나는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도 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한은 보았습니다. 근데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거하신다라는 그 단어는요, 직역을 하자면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굉장히 특이한 헬라어 단어예요. 요한이 왜 굳이 그냥 live 해도 되는데 dwell, live in a tent 이런 단어를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구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처음 나타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출해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이었는데요. 유월절에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바로가 내보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서 쭉 나오는데 광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떤 영광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나와요. 구름과 불의 영광. 이것을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하죠. 시카이나 글로리. 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 그 기슭에서 텐트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이 다 완성된 사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게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제사를 드리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의 불과 구름의 영광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에 사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텐트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장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았다. 그게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과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에게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2장 11절 말씀에 읽어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신약학자들은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설명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한과 사도들이 목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해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피고 복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영광과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Through the incarnation of the Christ, we receive the grace from God.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인자와 성실로 설명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0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와 성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실은 faithfulness,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항상 인자와 성실로 다가오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이 예수 안에 어떻다고요? 충만하다고요. 근데 구약의 용어를 쓰지 않고 신약의 언어를 써서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내려올게요.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보시면 15절은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15절은 그 앞부분의 얘기와 19절 이후에 나오는 요한의 얘기를 연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건너뛰고요. 16절에 오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이 뭐가 충만하시다고요? 인자와 성실, 은혜와 진리예요.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 뭘 받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Grace upon grace. 여러분들 ESV 풋노트에 보시면 Grace in place of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도 은혜가 있고 뒤에가 은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을 좀 널리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운데요. 바로 1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 보여주나요? 보여주지 않나요? 트릭 퀘스천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 인자와 성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다. Old Covenant,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 있다. 그 가운데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은 그 은혜, 구약의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예요. 그 은혜 위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Grace upon grace, grace in place of grace.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율법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돌을 버리고 떠나간 후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정죄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에서 레위기 여러 달 같이 공부했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1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서 바이블 엑스포 둘째 주에 하는데 양용희 교수님 오셔서 히브리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나와서 배우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 그 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더 좋은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완성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찬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We enjoy the intimacy with God. 구약에서는 특정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얘기했대요. 모세만 그랬어요. 모세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수많은 시편을 쓰지 않았어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 그 사람이니까, 그였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내년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 주일에는 또 이사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월 둘째 주에 이사야서 6장 강해를 할 텐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아다니는 천사들도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품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품속. 영어 성경 보시면 by the side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ESV 풋노트에 보시면 in the bosom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품속에 안겼던 정말 친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13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21장에도 나와요.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잖아요. 요한. 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말입니다. 13명이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비스름이 옆으로 기대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상상하면 조금 어색해요. 그죠?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남자들끼리도 서로 기대어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정말 친하면은. 정말 친하면. 근데 그 자리를 요한이라는 제자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명 중에 왜 요한이라는 거죠? 그럼 12명만 있었어요? 한때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70명도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이냐는 말이죠. 그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예수님과 원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 하시기 때문일까요?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2019년도 새해 결심과 계획을 세우실 때 2018년도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한번 찾아보고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들 품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출세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예? 여러분 존경스럽고 멋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영적인 사람들이 부럽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놀라운 특권을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것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